예, 이른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이 하루 특별한 은혜와 또 인도하심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렇게 짧은 한 절의 분량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복음 전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3.1교회에 부임하고 나니까 이제 대청진 진장으로 사역하고 있는데요. 종종 이제 선교 기도회에 저를 이렇게 함께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곤 합니다. 거의 제가 매 여름 겨울 할것 없이 이 말씀을 꼭 나눕니다. 전 나누어도 지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외우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 본문 있지 않습니까? 그 본문만큼이나 저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준비하여야 하고 또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그 과업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종종 이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사도들마다 종종 별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약에 나오는 여러 걸출한 사도들 중에 누구를 믿음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강조한 사도 누구죠? 네, 새벽이라. 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비롯해서 그의 수많은 그 유장한 서신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끊임없이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야말로 믿음의 사도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도 있어요. 사랑의 사도. 형제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도가 있는데요.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특별히 사랑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이 사랑의 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이 나왔고 또 사랑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 명이 그럼 누가 나와야 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니까 소망의 사도도 있어야 되겠죠. 소망의 사도를 흔히 베드로로 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사도, 그러면 사도 베드로를 떠올리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회람용 서신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교회를 특정해서 쓴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가장 탁월한 리더십이었던 그 사도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임박했을 한 AD 64년에서 66년경 어간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회람용 서신으로 쓴 편지인데요. 특별히 산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고난과 박해를 인내로 견뎌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또한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조곤조곤 써낸 그런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사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한국 사회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불신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은 소수이거든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이고 언제나 그들은 핍박, 박해, 고난과 잇따라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죠? 산소망 되신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다 뒤져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적느냐, 혹은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직접 새 계명,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는 매우 매우 빈번하게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이 소망이라고 번역된 엘피스라는 그 헬라 말이 있는데요. 이 소망이라는 말은 사복음서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다 나오는데,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소망에 관해서는 사복음서가 단 한 번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굳이 소망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인류에게 주신 궁극적인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소망에 대해서 별반 다른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소망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중반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예, 이미 소망이 있다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는 소망이 있다. 너희 속에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반드시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때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거리, 대답할 수 있는 내용들을 미리미리 잘 준비하도록 해라.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신 세상 속에서 고난과 핍박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저 잘 인내할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 사도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반드시 너희 살아가다 보면 찾아올 것이다. 너희 그들과 대면하게 될 텐데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들을 미리미리 항상 준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너희 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시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늘 동행하시며 떠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등장하는 너희 속이라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 각 지역교회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온 우주적인 모든 신자의 공동체, 모든 신자의 교제인 그 우주적인 교회 속에도 그리스도께서 선명하게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이렇게 마치 단정짓고 있어요. 그런 일이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른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늘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는가?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분명하게 그 궁극적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품고 살아가면 반드시 누군가가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네가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가치와 방향은 무엇인가? 너는 왜 그러한 방식으로 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바른 소망, 건전한 소망, 유일한 소망 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바르게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저 지나쳐버릴 수 없을 겁니다. 우리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가까이에서 만나는 가족들이든 지인관계든 반드시 때가 되면 은근한 어조로든 아주 그 도전적인 어조로든 명시적인 어조로든 우리에게 묻게 될 것이에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이유 때문이냐? 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 성도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중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존재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존재. 그게 바로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다릅니다. 세상과 달라요. 반드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완벽하거나 완전하다는 의미에서의 다름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속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산 소망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소망과 가치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어떻게 삶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산소망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묻는 것이죠. 때가 되면 묻는 거예요. 아, 저 친구 내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참 다르다. 뭔가 특이하다. 저 친구 한번 교제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연히 밥을 한번 먹다가 차를 한번 마시다가 업무에 관해 얘기하다가 공부를 함께 하다가 묻게 되는 거죠. 서로에게 그런 관심을 갖고 물음을 갖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를 사도 베드로가 염두에 둔 것이죠. 근데 무엇으로 그런 때가 오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 숙제가,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에서 썸데이를 하라고 하면, 혹은 뭐 일반 교회는 뭐 흔히 총동원주일이라고 하죠. 그런 때가 되면 그때 돼서야 이제 부랴부랴 막 뭔가 복음을 전하고 뭐 사람을 찾아가고 연락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런 복음 전도, 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 소망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되는 일이고 또 항상 준비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5월 20일로 특정해서 썸데이를 하지만 그날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1년 365일 매일 매순간은 우리가 이러한 사람과 언제든 마주할 수 있는 줄 알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그 이유,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명백한 이유를 잘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부터 그것을 잘 준비해 가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하셔서 비단 이번 썸데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이 불신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소망 되심을 자유롭게 또 능력 있게 증언하고 살아가는 모든 3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태도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합니다. 첨언에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무엇과 무엇으로 하라고 합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온유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이게 어떤 덕목이냐면요, 대인관계와 대신관계를 시금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면서 그들과 딱 대면했을 때 산소망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온유함과 두려움이다. 근데 이 온유함과 두려움은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개념들이 다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반드시 온유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누가 그리 하셨던 것처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온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때로 기다려주고 때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너무 가슴 아픈 영상을 봤어요. 어떤 분이, 제가 그분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쯤은 이런 내용을 환기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페이스북에서 동영상을 봤는데 이분이 지하철에서 늘 전도하시는 여자분이세요. 한 50에서 60 사이에 꽤 나이가 지긋하신 이제 여성분이신데, 그분도 대단히 이제 복음의 열정에 이끌려서 거기에 가셨을 거라. 그래서 매주 이제 전도를 하시나 봐요. 근데 그 누가 이제 다른 사람이 그걸 이제 영상으로 찍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기적으로 지하철을 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자리에 어떤 이제 그 승복을 입으셨는데 그분도 여성분이신 거예요. 승복을 입은 여성분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분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당신 지난번에 만났을 때 이야기하지 않았냐, 빨리 승복 벗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막 지하철에서 화를 내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지 않은 겁니다. 여기 어디 과격함으로 라고 쓰여 있습니까? 어디 그런 도전적인 방식으로 라고 어디 쓰여 있습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온유함으로 대하고 온유함으로 복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누군가에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됩니까? 반드시 온유함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실 것처럼 여러분이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온유라는 덕목은요, 구약과 신약에서 매우 종종 사용되는 덕목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팔복에도 온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리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도 온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할 때 그를 기다려주고, 그를 인내해주고, 그를 참아주고, 그를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태도로, 그리스도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를 대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에. 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시편 37편에도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 나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여러분, 온유하게 사람을 대하면 부동산이 어느 날 생기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겠죠. 예, 온유한 방식으로 사람을 끊임없이 대하다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그 영향력이 파급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감화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다 보면요, 그 사람은 영향력이 생겨요. 무사람들에게 어떤 감화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께서 그리셨던 것처럼. 그리고 저 구약성경에 보면 사무엘도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그러한 면모가 엿보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찾아온 사람들을 얼르고 달래고 그들을 살피고 섬기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리더십으로 역할했던 모습을 볼수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그러한 태도와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리스도의 그 소망되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될 것이죠. 근데 또 하나 그에 견주어서 중요한 덕목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좀 좋은 의도로 쓰입니까? 아니면 좀 좋지 않을 때 보통 쓰입니까? 예,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 앞에 계신 줄 알고 경건하게 그분을 두려워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을 허락해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을 두신 줄 알고, 하나님 여러분을 그 불신 세상 속에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조직 사회 속에 여러분을 허락해 주신 줄 알고,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여겨 보시는 줄 알고,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건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덕목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온유함과 두려움을 함께 겸비한 태도로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둘 중에 어느 한 덕목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복음과 사랑과 소망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태도와 방식으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실 15절의 전반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더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대답할 것도 잘 준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도 잘할수 있어야 되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들을 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러한 상황 속에 위치시킨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으로 그 상황에 직면하라고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진정 주님으로 계셔서 항상 거룩하게 살 것을 요청합니다. 이게 되어야 그 뒤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성경에 쓰였죠. 그러나 진짜 그렇습니까? 할수 있죠. 뭔가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소용하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주로 삼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늘 거룩하게 살도록 갈망하고, 또 그러한 삶의 자세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야 비로소 이 뒤에 것들이 유효한 것들이 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좋다. 온유함과 두려움 필요하다. 그러한 태도 반드시 견지해야 된다. 그러나 너희가 결정적으로 전제 조건으로 삼아야 되는 게 있는데,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고 계시냐, 그걸 확인하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주로 삼아,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우리를 통해서 복음과 은혜와 사랑과 소망이 증거되고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3일의 모든 성도들, 1만여 명의 성도들이 썸데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부에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이 중에서도 믿지 않는 부모, 형제와 자녀와 또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수많은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또 우리 삼일교회를 통하여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저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삼일교회로 함께 와서 예배드리자고 지난주일에 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그리스도가 진정 주님으로 인정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날마다 거룩해져야 한다고 숙제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거룩하신 주님과 더불어 이따 살아가고 연합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궁극적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세상 속에서 섬기듯 그 소망을 증거하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